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구별이, 차별이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누구든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은혜와 긍휼을 얻은 거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5장이 계속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혹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완악하고 굳어진 심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가 내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고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 그것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은혜와 긍휼을 저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 저 유대인들에게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은혜로, 또 유대인들도 다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한 가지 조금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라는 것은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것이고 뭐 이러면서 여러 성경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26절과 2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회복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해석상의 난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한 200년어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지난 한 100여 년 어간에 그런 주장이 더 이제 강해졌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뒤로 이런 주장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온 거는 뭐 한 200년 어간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종말의 도래에 종말의 시나리오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마지막 때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도 있고 뭐 미국에도 좀 있고 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이제 어려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약속과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은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성취가 되고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면서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언약의 계보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어떤 혈통으로서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정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냐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망했는데요. 그 열지파는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차지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심령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왔죠. 근데 전부 다 돌아왔느냐 아니고 대부분 죽고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불과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척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튼 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혈통적인 민족주의가 중요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스마엘 이삭만 하더라도 이스마엘도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혈통을 따라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대를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계열이고 혈통을 따라 이삭의 아들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야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 유대인의 회복 혹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회복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친이스라엘인 것이지 성경의 이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을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을 영어로 표현하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우리 뭐 프랑스를 불란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잉글랜드를 영국이라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저 다 블레셋이다. 블레셋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참 이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인 것 같고 팔레스타인은 조금 여하튼 좀 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 잔인한 국가이고 팔레스타인을 정말 많이 학대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을 편들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무슨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26절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뭐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것처럼 이를테면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복음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리 작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혈통과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라도 미리 하신 택하신 백성 유대인 중에서도 미리 하신 택하신 백성 그리고 미리 하신 택하신 백성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을 충만한 수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 중에서라든 이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심이라도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들이 저 순종치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방인들 덕분에 이제 이제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만 구원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미리 하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의 굳어짐과 완악함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열정 또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깊이 개입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껏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